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담당 김명호 목사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애청하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금년도 몇번 남지 않은 것 같네요. 앞으로도 애청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놀라운 사랑을 만나는 감격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CD를 원하시는 분은 626, 374, 9480, 나성중앙교회 박진영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33절로 3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렇게 넘어지면서 비틀거르는 걸음으로 골고다에 도착하셨습니다. 이 골고다는 라틴어로 갈보리라고 번역되어져 있죠. 거기서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께서 법정에서부터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는데 학자들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가로나무를 지고 갔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가로나무를 파티블룸이라고 하는데 그것만의 무게가 약 150파운드가 된다고 했네요. 저는 그렇게 무거운 줄 몰랐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했으니까 가로 세로로 십자가를 만든 나무를 지고 갔을 것이 확실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가로막대기의 무게만 150파운드라고 하면은 스티페스라는 이름의 이 세로 기둥은 더 무거웠을 것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마도 그 십자가의 무게가 300파운드가 넘는 것 같은데 그런 나무짐을 지고 가신 것이 되지요. 이 130파운드가 약 60kg이니까요. 300파운드만 되어도 260kg이 넘는 무게가 아닙니까? 그렇게 지치고 연약하여진 상태에서 그런 무게를 지고 가는 길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울면서 따라오는 여자들에게 위로와 동시에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도중에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했을런지도 모릅니다. 후세 사람들은 예수께서 골고다까지 가시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는 지점마다 기념물을 세우고 지금 골고다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예수께서 골고다로 가시면서 매 지점마다 있었다는 사건을 설명하며 방문객들에게 눈물을 자아내게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매 금요일마다 기독교 각 교파들이 순례를 하는데 그 길이가 대략 800m쯤 된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가신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 즉 고난의 길 혹은 슬픔의 길이라는 뜻이죠. 지금은 그 길을 예수께서 가시다가 어떤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지점을 따라서 14정류소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첫째는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여기에서 십자가를 지고 출발하셨다고 하지요. 둘째는 군병들이 예수께 가시관을 씌운 자리라고 하고요. 셋째는 예수께서 첫번 넘어지신 곳이며, 넷째는 예수께서 어머니를 만났다는 곳이고, 다섯째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진 곳이고, 여섯째는 베로니카라는 여자가 예수님의 피 흐르는 얼굴을 손수건으로 닦아주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의 얼굴이 찍혔다고 그렇게 전설은 전하고 있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두 번째 넘어지신 것이고, 여덟 번째는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자기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신 것이고, 아홉 번째는 세 번째 넘어지신 것이고, 열 번째는 예수께서 옷 벗김을 당한 것이고, 11번째는 손발에 못이 박힌 것이고, 12째는 십자가를 세운 것이고, 13째는 십자가에서 내린 것이고, 이 아르메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샀다는 장소라고 하죠. 그리고 14째는 예수님이 묻힌 무덤이라고 합니다. 이런 구분은 어디까지나 훗날에 교회가 짐작해서 만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교회는 가톨릭 교회죠. 사람들은 이런 구체적인 흔적을 좋아하는 것 같네요.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감각적인 것을 사랑하는 인생들에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예수님은 이렇게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담 안에서 사망이 된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의 사망을 사망으로 처리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 2장 14절에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이제 사망은 사망은 사망 처리된 원수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는 패배한 자인데 그가 없어지게 되는 때까지, 즉 사형이 집행되는 때까지 세상을 괴롭힐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후에 사단은 이제 더 이상 하늘에 왕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후에 사단은 더 이상 하늘에 왕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미가엘에게 졌기 때문에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겼지만 땅에서 아담을 꿰어 굴복시키고 이 지구의 통치자가 되었지요. 그래서 그 시험의 광야에서 예수님께 이 세상은 내게 넘겨준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지구의 대표의 자격으로 우주의 장자총회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히브리 12장 22절과 욥기 1장 6절,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장소에 참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히브리 12장 22절에는 우주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마 그것이 그런 장자총회 자리에 지구의 장자 자격으로 사단이 참석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후에는 사단이 이 지구의 대표자의 자격을 잃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지구의 맏아들이 되었다고 히브리 1장 6절이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주 창자총회에 지구의 대표로 참석, 예수님이 참석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힘을 다해 핍박합니다. 계시록 12장 12절을 보면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완전히 없어지는 날까지 세상을 괴롭힐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형 집행되는 그 시간까지 안간 힘을 쓸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계시록 1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우리 다시 골고다 장면으로 돌아가서 살피도록 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눕니다. 예수님의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 되어서 나누면 못 쓰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옷을 누가 가질는지 제비를 뽑습니다. 당시에 죄수의 옷은 그날 죄수를 취급한 군인들의 일당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는 것이었죠. 마태 27장 35절에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 나누어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의 말씀이거든요. 아, 이 제비 뽑는다는 예언은 시편 22편 18절에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런 모든 과정으로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구원사업을 이루었습니다. 바울은 베스도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예수님 사건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예언한 일입니다.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죽으신 것이죠. 예수께서도 이 사실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이죠.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니 탄생과 봉사와 고난 등 모든 생애에 대한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입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때에 바로 그때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뱀에게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로 그때부터 친히 성령으로 순결한 동정녀에게 잉태되시고 탄생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든 성경에 반드시 되리라고 선지자들과 모세로 예언한 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 사건이 진실로 구원을 이루는 사건인 것을 확인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조처를 취해 주셨죠. 구약 성경에 오랜 세월 동안 예언한 것이 예언한 대로 성취된 여부로 인하여 최초의 여자의 후손이 최초의 여자인 그 최초의 그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 말한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하도록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연 누가 구주인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올바르게 알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창세기로부터 이어져 오는 예언대로 이루어진 바로 그 구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침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하여 과연 오실 그분인지 제자들을 보내어 확인하게 했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시니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7장 17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들입니다. 여기저기 예언된 말씀들을 종합하여 하신 대답이지만 이사야 35장의 내용을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구주이신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을 잘 살피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은 할 만한 일이며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뼈가 끊기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끊기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 떨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겨왔지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러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두 강도는 다리를 꺾어서 십자가에서 내렸지만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뼈를 꺾이지 아니할 한 것이 성취된 것이거든요. 아리마대 요셉이 이것을 보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졌고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의 무덤으로 마련한 장지에 장례한 것입니다. 그래서 2일 후에라고 말하였습니다. 바로 뼈를 꺾지 않겠다는 예언이 성취된 그 2일 후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구주 예수님과 관계된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주를 잘못 알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해가 빛을 잃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천지가 캄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사실을 암시하는데 첫째는 죄의 어두움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죄 자체가 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계시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았습니다. 즉 예수님이 죄 자체가 되셨다는 뜻이죠. 천지가 어두움에 쌓인 것은 온 세상이 죄에 쌓여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의 수치를 가리는 것도 됩니다. 또한 신성의 성질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임하실 때 거의 구름으로 또는 흑암으로 자신을 가리고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백부장이 이 모든 된 일을 보고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한 것은 십자가와 함께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또한 그런 극한의 고통 중에서 나타내신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일찍부터 구주가 십자가 형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상징적으로 예언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의 양설주와 상하 인방에 칠한 것은 바로 십자가를 그린 행동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그것도 십자가를 그리는 행동입니다. 이런 상징적 예언들이 보여준 것처럼 구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유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9장 22절에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고 찬미하는 것은 성경이 그와 같이 계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주는 반드시 피를 흘려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상징적 예언들인 속죄 제도는 바로 예수께서 피 흘려 죄를 속하신다는 것을 인상 깊게 가르쳐주는 예식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표상이 십자가에서 실상을 만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짐승으로 속죄 제사나 기타 다른 제사들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런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것은 이런 표상적으로 주신 것과 또한 구약의 예수께 대한 모든 예언들을 다 이루신 것이라고 그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물론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신 것이기도 하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가상 칠언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찾아 정리한 것을 차례대로 말하면 첫째, 누가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둘째, 누가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셋째,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복음 19장 26절이 27절이죠. 그리고 요한 19장 28절에 넷째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섯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 27장 46절이죠. 여섯째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 23장 46절입니다. 아, 이렇게 일곱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다 복음과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처음 세 마디는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 그분께서 구원하시려는 사람들을 먼저 고려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 먼저 하신 말씀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로 이 용서를 위한 것이 아닙니까? 알지 못하고 행하는 죄라도 용서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무한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의 죄도 용서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다음은 한편 강도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라도 개인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의 해석 문제는 시간 관계로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다음은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이 험한 세상에 혼자 있게 되는 모친의 안녕을 위하여 조처하신 것입니다. 가정의 평안과 안녕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진정한 가족애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된다는 사실도 암시하지요. 일찍이 예수님은 제자들은 다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족애로 이렇게 뭉쳐야 합니다. 다음은 사명의 절정을 고통으로 외치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이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인데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에 대한 고통의 부르짖음입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인류를 대신하여 죄 자체가 되시는 순간입니다. 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도 드린 말씀이죠. 바로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는 순간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내가 목마르다고 외쳤습니다. 정말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때 군인들은 스펀지에 쓸개탄 포도주를 듬뿍 찍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줍니다. 이것도 구약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부르짖음이었죠. 시편 69편 21절에 저희가 설계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와 사오니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외침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 예언된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구주라는 것을 털끝만한 의심도 없이 확신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것인데 그것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을 마치셨다는 말이기도 하고 구약의 예언을 다 성취했다는 뜻이기도 하며 인간을 구원하시는 사업을 이루셨다는 뜻도 됩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것을 확인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누가 23장 46절이죠. 이 말씀이 십자가상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께 위탁하셨습니다. 여기 영혼이라고 번역된 말은 푸뉴마인데 일반적으로 영혼이라고 번역하는 푸시케가 아닙니다. 이 말은 대부분 영이라고 번역되는 말입니다. 또한 바람이라고도 번역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하셨을 때 바람이 바로 푸뉴마입니다. 이것은 또한 호흡이라고도 번역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두고 예수님의 육체는 죽었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갔다가 사흘 후에 다시 영혼이 내려와서 육체에 들어감으로 부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한 강도에게 하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한 말도 그날 강도의 영혼이 예수님의 영혼과 함께 낙원에 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날 하늘 낙원에 가시지 않았습니다. 마태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고 하셨거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몸 따로 영혼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처럼 땅속에 계신 것입니다. 영혼이 따로 낙원에 간 것이 아니죠. 동시에 이 강도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함께 운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그 다리를 꺾은 것입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시체를 나무에 내려야 하는데 아직 죽지 않은 죄인을 십자가에 내려놓으면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그 강도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아직 목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그날 낙원에 갈 수 없었지요. 만약에 예수님의 영혼이 낙원에 간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 강도가 어느 시간에 죽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날 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을 십자가에 달아놓아도 3, 4일은 목숨이 붙어 있고 어떤 기록은 일주일 동안 목숨이 붙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혼 불멸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그렇게 운명하셨습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는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마귀를 사형 집행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청자들도 이런 기쁨에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히브리 2장 14절 15절이죠. 아무쪼록 오늘도 이 승리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도록 복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 지극한 사랑과 영원한 승리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승리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이 생명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